행복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이고 이제 보수적,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성숙하십니다. 이 3.1교회 집회 요청을 듣고 참 젊고 역동적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회, 이런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는 색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3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미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7개에 집중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교의 불이 다시 한번 짚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참 소중하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는 아무리 되새겨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막상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무게에 비하면 우리들의 삶은 그것에 미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건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이 문제는 마태복음 13장, 이제 저와 여러분이 3일 동안 다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총론이라면,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강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7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개 비유 짤막하게 읽었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네 개의 밭에 나오죠. 씨들이 뿌려지고 거기에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냐면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좋은 씨는 별로 안 보이고 이 가라지들이 가득 찬 거,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세속주의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이 땅에 임했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을 보면 이 가라지가 가득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다음 내일 말씀으로 듣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작은 건데 커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것들을 그 안에 품을 수 있게 된다.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누룩과 같다. 누룩은 퍼져나가는데,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을 본다면 누룩은 침투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게 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번 비유, 2번 비유가 짝, 3번, 4번이 짝.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의 비유, 이것도 짝입니다. 그래서 전체 7개 비유도 봐야 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짝이 되고 있는 비유들을 묶어서 보면 의미가 쏙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비유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천국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 그물 속에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잡히는데 나중에 잡힌 고기들을 쏟아낸다. 좋은 그릇, 나쁜 그릇에 분류한다. 이렇게 7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비유, 읽었던 비유 내용입니다. 저는 본문을 한번 잘 봐주시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고,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자리에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 한번 따라 할까요? 다 팔아. 예, 그뭘 샀습니까?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그 젊은 교회로 제가 소개받고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평균 연령보다 한반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응들은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저희 그 어르신들 반응 잘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 팔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말씀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두 비유의 구조는 좋은 것을 발견했고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것을 살 준비를 하는 거죠. 살 준비가 끝나면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준비한 상태에서 그 물건을 이제 구입 갖는 이런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사람이 우연히 보화를 발견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장소가 밭이었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오래전에 그냥 특 생각할 때는 산속에 등산 갔다가 보화를 발견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였다는 겁니다. 이 밭은 아마도 보통 밭이 아니고 늘 일하던 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천국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이 우리가 일하는 현장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일터가 있으시죠?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직장을 찾으시거나 그럴 줄 압니다.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있으시죠? 바로 그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죠?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도전은 내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도전해 주는 거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일터로 나가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터로 나갈 때 참 기쁘게 나가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지겨워서 마지못해서 내가 거기 또 나가야 되나, 이 지긋지긋한 곳에 또 나가야 되나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 감추어진 보화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의 일터가 다르게 보일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일터 속에서 다르게 역할 값을 감당하게 되리라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섬기는 충영교회 역사를 좀 봤습니다. 저희 역사가 최근에는 조금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2004년 이렇게 역사를 봤어요. 2004년에 보니까 단기 선교 나간 그 성도의 수가 3,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숫자가 그렇게 단기 선교를 못 나갑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 이렇게 저를 안내해 주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3.1교회는 단기 선교를 몇 명이나 나갑니까? 국외 다 합쳐서 6,000명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야,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선교의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어디냐?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일터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선교는 달라집니다. 내가 이웃을 찾아가고 해외에 정말 힘든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이 자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성도는 그 두 하나님 나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숨기워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이미 발견한 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못 발견하신 분들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전에 귀국을 했는데 미국에서 30년 넘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민교회를 목회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뉴저지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제 아이패드가 없는 거예요. 아이패드가 안 나타나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져봤습니다. 늘 가까이 하는 곳 그리고 또 가방 속 다 뒤져봤어요. 도저히 안 나타나요. 며칠 찾아도 없어요. 근데 추적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 그런 걸로 이 추적을 딱 해보니까 제가 있는 곳에 아주 가까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있는 곳을 그대로 찾아가 보니까 제 자동차예요. 제 자동차 안에 어디냐면 제 가방이에요. 근데 제가 가방 속을 몇 번 뒤졌거든요. 손을 넣어봤어요. 가방 여러 개 이제 속에. 근데 분명히 없었거든요. 근데 추적기에 보니까 거기 있대는 거예요. 찾아가서 손을 넣으니까 한 번에 잡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말까? 거기에도 있을까 말까 하고 찾으면 안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일터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제 교회가 있던 뉴저지 거기서 다리를 건너면 뉴욕으로 들어갑니다. 맨하탄으로 들어가는데 맨하탄의 첫 지역이 브롱스라는 지역이고 그 지역은 상당히 환경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면 일단 기쁘지가 않대요. 먼저 경계 태세. 저 사람이 손님인가 강도인가? 저 사람이 언제 총을 뽑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보니까 거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보게 되니까 그 일터가 너무 좋대요. 그 일터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일터를 통하여 섬길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대단히 기쁘다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이 천국은 자기가 늘 일하던 그 일터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속주의가 너무 이 세상을 점령했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주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게 계속 배워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적은 저는 세속주의라고 믿습니다. 세속주의는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읍조여요. 압박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박해를 안 하고도 우리의 가치를 세속적인 것으로 그냥 뽑아봐가. 오늘은 이번에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세속주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데 이 세속주의에 속한 우리들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생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성공하고 싶은 마음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더 오래 목회를 했던 미국에서도 그렇고 저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그리고 오늘과 같은 집회가 끝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의 자동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침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판단이 들어요. 성공은커녕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살 때 나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적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보여주신 탑인데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세속주의를 설명한 겁니다. 간단히 사진 두 개 보여드릴게요. 세속주의를 따르게 하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세속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원리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가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성공이라는 그 탑을 만든다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탑을 쫓아가게 될 때 그 마음속에 반드시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성공하는 것 아예 포기하고 생존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성공의 탑을 쫓고 계시고 생존의 탑을 쫓고 계시고, 그렇다면 아마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력이 강하게 일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떤 식으로 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시고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묻어둔 건 아마 윤리적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혹은 보물이 너무 커서 한꺼번에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거기다 묻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겐 굉장히 또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묻어두고 어떻게 하며 돌아갔다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갔다. 기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 보화를 일터에서 발견하면 그 묻어두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뻐하며 가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노심초사했을 것 같아요. 야, 저것도 누가 발견해서 먼저 가져가면 어떡하나, 괜히 묻어두고 갔네, 등등의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갔다, 이것은 어쩌면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 새벽 기도로 나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있는 기쁨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을 놓치는 것은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회 오면 약간의 이죠 마음속에 이런 그 영어로 anxiousness가 있어요. 이게 잘 될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화예요. 제가 사용하는 예화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근심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알더라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예의상 좀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인데 배경은 시골에 갔대요. 시골에 갔는데 골동품 수집 가요. 시골에 가서 골동품을 막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요, 골동품을 못 찾았어요. 근데 배가 고파서 조그만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있는 개밥그릇을 보니까 그 개밥그릇이 골동품인 거예요. 그래서 저 골동품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개밥그릇 사자 그러면 주인이 이상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개를 좀 사자고. 그래서 이제 개가 얼마냐고 어떤 개값을 부른 거예요. 두 배를 쳐줬습니다. 이렇게 개를 좀 사자고. 그런데 내가 개를 샀으니까 밥그릇은 좀 공짜로 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씩 웃으면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개를 열 마리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여러분, 물건을 사려고 마음먹으면 그 물건을 사는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건을 사기 위한 전략을 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돌아가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을 다 파는 것만이 최소한 신앙입니까? 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 밭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보화는 못 사요. 내가 있는 것 다 팔아도 보화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밭은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LA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 뉴저지에서 생활을 했는데 LA 있을 때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부로 옮기면서는 강의를 거의 못했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것은 중국에 있는 소수 민족들을 세우는 일, 그 일에만 강의를 했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모습이 중국 사람들하고 아주 달라요. 요즘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민족의 소수 민족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제가 선포했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려는 헌신의 노력,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학생 하나가 저한테 쉬는 시간에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 해석이 바른 해석인지 한번 살펴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제가 깨달았기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였고 하나님이 저를 샀다는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소수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말 어렵고 감추어지고 찌들렸고 이런 모습 속에 있었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마치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가 찾아지는 그런 기쁨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44절하고 이렇게 가만 비교해보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밭의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그것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보화 자체가 천국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본문을 쭉 살펴가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 같으니 그가 진주를 발견함에 찾음에 집에 가서 있는 것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 단순한 비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에 눈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주를 찾는 장사가 진주를 찾아서 그것 좋은 것 멋진 것 찾아서 전문가가 찾아서 자기에 있는 것 그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에 해당한 자기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제가 거기서 메시지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두 개의 비유를 같이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이 사람의 비유와 진주 장사의 비유를 같이 보니까 진주 장사의 비유 가운데 놀라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비유예요. 전문가 하나님이 진주 장사 전문가 하나님이 멋진 진주를 보고 찾아내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일터에서 아니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낸 경험이 있으시다면 바로 그 보화를 찾아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드려 헌신할 마음이 있는 곳이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은 겁니다. 찾으면서 너는 내 진주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며 살 그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네가 나의 진주다, 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에 정말 감추어진 비밀인 것 같아요.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사람이 감추어진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 비밀, 아주 밋밋해 보였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멋진 진주를 찾아가는 진주 장사 같으니 멋진 진주, 이 중에도 그 진주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주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주를 찾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아, 자신의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리고 이 본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도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말로 그렇게 돼 있죠? 요거를 1번이라고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에 가면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똑같이 돼 있죠? 요거를 2번 이렇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보게 되면 1번 보화를 발견하고 판 사람은 폴레오라는 헬라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 1번이라고 부릅시다. 여러분 헬라어 알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1번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주 장사가 자기 것을 다 판 것은 피프라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걸 2번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1번에 판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사고 파는 이러한 트랜잭션이라고 그러죠. 사고 파는 행위,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고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계속되어지고 그런 의미예요. 근데 2번은 한 번 특별히 팔아서 끝난 거예요. 내가 나의 것들을, 나의 준비된 자금을 집어넣고 그것으로 트랜잭션이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가 없는 거야. 다 팔은 거야. 완전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완전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상식은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에 담긴 보화를 내가 갖기 위해서 돌아가서 자기 것을 팔 때 허겁지겁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냥 그것을 거기다가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파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눈이 꼭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장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고 그 통치하시는 일에 나를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나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터를 대하는 자세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일터 속에서 별것 아닌 말단과 같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그 일터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워놓으신 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런 그 젊은 친구 하나를 알고 있어요. 제 딸이에요. 얼마나 명랑한지 몰라요. 걔는 뭐 크게 그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속에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정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래. 주인인 것처럼 이래요. 교회에도요,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교회의 복이 그분을 통해서 임한다고 믿습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터 속에서 직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터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일터를 축복하시고 일터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일터에서 찾은 그 사람은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소유를 지속적으로 팔아, 조금씩 조금씩.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팔아가는 겁니다. 한 번에 자기 있는 거 싹 다 털어서 무슨 미신이나 이단에 집어넣듯이 그렇게 집어넣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주장사는 자기의 것을 완전히 다 털어놨어요. 몽땅 털어놓은 겁니다.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몽땅 다 팔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이건요 보통 사람 못한다는 거예요. 진주장사 같은 전문가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주장사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 이 진주장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함에 자기 걸 다 틀은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을 보면 본문에서 나왔던 2번 단어가 로마서 7장 14절에 쓰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한번 제 스크린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팔렸도다예요. 1번이라고요? 2번이라고요? 2번이에요. 자기 것을 몽땅 한꺼번에 다 들여서 트랜지션 완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 물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것을 여기서 팔렸더라. 우리가 어떻게 죄에 전적으로 팔려 있었는데 전적으로 죄에 팔려 있는 우리를 그 팔린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다 팔아주신 거예요. 진주장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판다는 것은, 나의 것을 판다는 것은 그저 위험천만한 아니면 호기심에 있는 그러한 모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마땅한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 다 판다는 것은 단순히 우선순위를 조금 옮겨 더드리겠다 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그 구속의 사건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마땅한 나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단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신앙의 연조가 깊으셔요. 아주 깊은 신앙의 성숙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순종하자, 자기를 부인하자, 십자가를 지자, 주를 따르자 이런 말에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흡수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한 시대를 살아간 많은 이제는 이 사회 안에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젊은 세대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한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순종해야 되고 섬교해야 되며 교회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속에 명확하게 한번 좀 답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할 일 많고 좋은 일 많은데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까?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답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고 제가 깨달은 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자기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팔아가는 그 사람은, 그 이유는 놀라운 진주장사가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훌륭한 진주라고 기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팔아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이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꼭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역사가 함께한 사랑하는 교우님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것을 다 팔아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내 것을 지키고 소유하고 그 소유를 늘리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세속주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내 일터 속에 내 주변 속에 내 가정 속에 있었던 내 교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꼭 찾을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에 주시고 주님이 먼저 팔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것을 드리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나가서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터 속에서의 미션, 교회 속에서의 미션, 가정 속에서의 미션, 그리고 단기 선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중장기 선교사로 그 부르심에 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신 아버지 그 모습 정말 진주다.